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같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 저희가 제자 훈련이나 일대일 양육 훈련을 받을 때 꼭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캐릭터죠. 예,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함과 동시에 심판하실 권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일어나는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일대일 양육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이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정지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된 그 신학사상을 가리키는 그 이단성이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이단 종파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못 받았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의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컨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매우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과 심판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또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서 인간을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대속의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가 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좀 불안해지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종말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워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종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용은 심판에 대한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는 요한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인자 같은 이, 구름 타고 계시는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봅니다. 흰 구름과 그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혹자들은 이 구름 타신 이를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요한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본문의 인자와 같은 이가 동일한 분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자 같은 이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면류관을 쓰시고 있는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손에 들고 있는 예리한 낫,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성전에서부터 오셨다는 내용의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도록 하셨고 또 그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간의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다음 부분에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이가 그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또 포도주를 거두어서 포도즙틀에 던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곡식을 추수한다는 것이 의인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죄인을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문 전후와 성경 말씀을 대조 비교해 본다면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분명히 의인을 구원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천국 비유에서 이 땅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한 후에 때가 되었을 때 그 곡식을 추수할 때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거두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거둔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자들, 의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곡식을 추수한다는 사실은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구원사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집틀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은 바로 악인을 심판한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집틀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포도집틀에서 그 포도가 밟히고 또 피가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온 그 거기 표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19절 말씀 다시 같이 보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짐에 이렇게 나오죠.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죠. 이 포도주가 포도집틀에 던져져서 밟혔고 또 피가 나와서 어떻게 됐냐면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 피가 또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600스타디온 좀 우리가 그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포도집틀에서 나온 피가 어떻게 됐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넓은 지역에 퍼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그런 박해 또는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많은 피들이 전 지역에 퍼지는 그런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구원과 심판이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이 함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또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4장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곡식을 추수해서 알곡을 곳간에 거두시지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영원토록 유황과 그 불 속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함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편안하고 또 즐겁고 아마 이 미국에서 사는 많은 그 사람들은 미국이 주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 때문에 정말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에서 계속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인도하게 가시고 또 마무리하게 하시며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또 마음속에 기억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을 매우 클리어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선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짐승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이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얻지 못해서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또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과 심판이 주님께 속하여져 있다는 사실, 주님의 섭리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어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또 평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